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다시 한번 시작. 순종.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서점에서 했어요. 서점에서 했는데 이 서점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책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영어 책을 가져가서 이제 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꾸준히 붙들고 있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꽤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나 저나 영어 실력이 비슷비슷했는데 그냥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웬만한 건 뭐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부러운 마음도 들고 저는 그때 사역이 사실은 되게 바빴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좀 바빴는데 근데 그 친구 보고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제가 푸념하듯이 나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했어요. 아유, 나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영어 공부에 대한 진리 중에 진리 하나를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영어 공부하러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영어 공부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사실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 하나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해야 하는데 하지 말고 너도 그냥 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도 그냥 해.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지만 아,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러잖아요. 빼면 돼요. 빼면 돼. 오늘부터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빠지는 거야. 근데 빼야 되는데 하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면서 또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돼. 남자들 뱃살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면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재현이 형 이제 자전거 타야 되는데 타야 되는데 타시면 돼. 같이 타시면 쫙 빠져요. 그 라인의 옆에 쭉 오시면 180 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배가 쑥 들어갔어요. 아, 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너도 그냥 해. 이거예요. 제가 그 벌써 지금 이 얘기가 뭐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아직까지 기억, 저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형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이렇게 남아요. 그런데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는 한국 지방 도시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요. 저는 영어권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영어 공부 잘 안 했던 저는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일본의 도쿄와 또 미국의 뉴욕에서 공부한 치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의 그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뇌는,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자니까, 뇌는 끊임없이 생각의 집을 짓고 부수는 과정을 반복한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수도 없이 집을 짓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걸 짓고 또 부수고. 짓고 부수고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생각의 집은 완성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의 집은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벌써 뭐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의 집은 완성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생각의 집은 설계도만으로도 사라진다. 설계도만 있는 거예요. 맨날 설계도만 있는 거예요. 설계도만 맨날 있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그분이 질문 프롤로그에 있는 질문이에요. 늘 생각은 간절한데 왜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은 답은 되게 단순해요. 엄청 단순해요. 이분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 그래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영역도 똑같아요. 영적인 영역도 똑같아. 아, 기도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맨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역사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와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맴돌고 있는 것은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걸음 하나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순종은, 순종이라는 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믿으면 복이 된다 그러는데 이걸 내가 믿잖아요. 이게 복이라 그러는데 이걸 내가 믿으면 왜 순종을 안 해요?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출애굽 1세대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지만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고 순종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복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지 않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그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다 기대하는데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는 결코 내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게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 바울 사도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중해 북쪽에 있는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왼쪽에 장화인, 장화처럼 생긴 데가 이탈리아죠. 그쵸? 자, 다소는 어디냐면 저 터키 땅에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저 터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터키에 살았기 때문에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가 속한 이 터키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마도 그 지역이 바울이 이해하기 쉬운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을 갖고 있었어요. 평생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똑같아요. 언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서 1년, 2년, 3년 되면서 막 선교의 열매가 막 났고 그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어 배우는 거예요. 언어. 몇 년 동안 언어만 배워야 돼요. 그 다음 문화를 익혀야 돼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선교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파인애플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밉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를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 이 사람들은 참 안 좋은 사람들이야. 아유, 필리핀 사람들 싫어.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 사람들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화를 적응하고 어느 정도. 그래서 2년, 3년 동안 돈을 계속 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생활비를 계속 대드려야 되는 게 대드려야 이분이 거기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지. 막 사역한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 문화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교에 대한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어가 돼. 내 문화를 이해해. 그 이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이 다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2, 3년 뒤에 2차 선교여행 역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각 지역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아,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이잖아요. 아, 이 교회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저기 아시아라,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아시아, 또 갈라디아, 뭐 비시디아, 갑파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표현들이 지명 이름들이 좀 보일 거예요. 크게는 아시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바울사도는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각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 터키죠. 지금의 터키죠.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동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의 그 흑해, 저쪽에 보면 저쪽에 호수, 큰 호수가 하나 있죠. 그게 흑해입니다. 흑해. 흑해, 블랙시예요. 흑해 그 남쪽에 위치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흑해 남부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역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썼어요. 아, 저쪽 그럼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성령, 그 다음에 예수의 영, 또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일이 있은 뒤에 깊은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자, 요 터키 건너편에 있는 게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아고요. 여기 흑해를 중심으로 여기는 유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딱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 그 환상 후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이끄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복음이 아시아 중근동 지역에 전해졌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터키와 시리아와 이스라엘 뭐 이런 지역에 복음이 굉장히 넓게 퍼졌어요. 퍼져가고 있는데 뭐 아직 많이 확산된 건 아니죠. 그래서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고만하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주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바울은 터키의 다소 출신이에요. 때문에 그 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지역의 선교에도 분명 잘 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든 그 지역과 문화권에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계획 중에 유럽으로 가는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를 계속 돌보기만 해도 바빴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우리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의 깊이와 넓이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좀 어땠을까? 어떻게 사역하고 있었을까? 어디에 가 있었을까?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은 못했을지라도 제가 하나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뭐 맡겨진 일이라면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외국에까지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가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필리핀 여행을 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필리핀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필리핀 사람 같다는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필리핀에 와본 적도 없고 와서 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마다 늘 그냥 놀라워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 돈 잘 벌 수 있는 곳이 있어. 아, 그럼 그걸로 가야 돼. 여러분,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일을 결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거주지를 결정하죠. 세상에서는 무조건 5달란트 주는 곳에, 연봉 많이 주는 곳에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게 1달란트든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제가 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선교부에서는 40살이 넘으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나가서 언어와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마흔이 넘어서 타문화권에 나가서 언어를 배우는 거 어려워요. 여기 마흔 넘어서 언어 배우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절망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잘 하진 못하게 될 거예요. 조금 하게 될 거예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애들은 1, 2년이면 끝나요. 애들은 1, 2년이면 아주 유창하게 해요. 3, 4년 되면요. 애들 영어로 놀아요. 영어로 놀아. 근데 우리는 영어로 놀려면 머릿속부터 버려서 계산을 하고 놀아야 돼요. 힘들어요. 이 마흔이 넘어서 타문화권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 또 문화를 적응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어를 몰라요. 문화 적응이 잘 안 돼. 아, 늘 한국에 김치 생각나고 고추장 생각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 현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의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우리 교단 선교부는요, 안 보내요. 마흔이 너무 안 보내요. 저 같은 사람도 자격이 없는 거죠. 물론 40대 중반의 나이에 여기 온 저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또 한인 목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뭐 언어와 문화에 직접적인 큰 장애는 없어요. 몰라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인 목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한국 사람만 만나고 한국어만 쓰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은 때로는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고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을 또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이곳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바울 사도가 동일 문화권에 속한 이 터키 아시아 권역에서 전도 사역을 해도 그는 분명히 잘 해냈을 거예요. 또 1차 선교 여행 때도 선교 좋은 성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땅만 해도 사람도 많고요. 너무나도 넓은 땅이었어요. 터키는요, 78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배에서 8배 정도 돼요. 남한 땅의 7~8배.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 그러면 바울이 그 넓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언어가 되죠. 문화를 잘 알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그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은 2000년 동안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가 꽃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그 이후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꽃이 피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국기를 살펴보잖아요. 십자가 있는 데가 많아요. 바울 덕이에요. 바울 덕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정치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던 겁니다. 바울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된 거고요. 2000년에 유럽의 2000년 역사는 찬란한 기독교 유산을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재지 마시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와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이 와도 두려워 말라.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 전도단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루디아라고, 이름이 루디아예요. 교회들 보면 여전도회 이름이 루디아 여전도회 이런 데가 많아요. 이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였어요. 여성 사업가였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죠.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이 루디아가 받아들인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루디아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도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 전도단 일행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기네 집을 본부로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숙식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 모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해도 된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요즘 신방 받기 힘들거든요. 신방 성도들이 이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방 받기가 힘들고 또 이 가정을 오픈해서 뭐 이렇게 목장 모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막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를 본부로 쓰고 거기 베이스 캠프로 쓰고 이 빌립보 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쓰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이 바울 전도단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녀의 집에 숙식을 다 해결하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쓰고 기도 모임을 갖고 거기서 전도 전략을 짜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이 바울 일행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교회로 사용하게 하고 먹을 걸 대주는 그런 헌신적인 어떤 새신자를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바울 일행에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16절부터 40절까지 그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이 기도하려고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는 거죠. 아마 무당 같은 사람이죠. 이 점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왔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에요. 이 여종은 그냥 점만 치고 돈 받고 주인한테 주고 돈 받고 주인한테 주고 이런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이런 소리를 자꾸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그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 이 빙의도 되고 막 할아버지도 들어갔다가 막 할머니도 들어갔다가 애도 들어갔다가 남자도 들어갔다가 어떤 여자도 들어갔다가 미친 소리도 냈다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점도 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면 신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런 사람이 눈도 가끔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이런 사람이 막 뒤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 사람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맞는 말이라도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뉘앙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울 일행이요 괴로운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이 정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점을 못 쳐요. 귀신이 떠났어요.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넘기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 주인들의 지인들도 함께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죄를 묻지도 않고 정당한 재판과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로 많이 친 후에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발에 무거운 쇠사랑을 채워서 비트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깊은 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졌어요. 죄수들을 지키더니 간수가 이 지진 때문에 잠에서 벌떡 깨났어요. 확 흔들리니까 잠에서 벌떡 깼어요. 깨가지고 문들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죄수가 도망했을 때 간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매를 맞거나 수치를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먼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장면을 보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의 자살을 막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간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앞으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인생에 대한 어떤 구원의 문제였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에 대한 근데 바울 일행이 특별한 사람인데 저 사람 죄들도 없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아, 저 사람들 죄도 없는 사람인데 감옥에 가둬서 이거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여기서 31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를 통해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큰 시련이 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겪은 고초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복음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겪은 일은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지난번 말씀 나눌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잠시 목숨이 끊어지기도 했었어요. 잠시 죽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시련과 환란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순종해 보세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할게 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요. 이 사도행전 16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마다 그때 일이 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첫 예배를 2013년 3월 3일 날 저희 집 거실에서 드렸어요. 한 두 주 저희 집 거실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기저기 상가를 다녀보면서 교회 예배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집도 이 근처에 원래 얻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저기 그 라욱이라고 있어요. 라욱 저 구석이 있어요. 또 구석에 제가 집을 얻었었어요. 거기는 한인들이 잘 안 사는데 제가 한인 목회해야 되는데 한인들이 잘 안 사는 곳에 집을 얻어. 이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새로 지금 오시면 막 가이드 해드리잖아요. 집은 이쪽에 얻으면 좋다. 학교는 이 근처가 좋다.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저쪽에다 집 얻고 그래서 1년을 제가 거기서 닭소리 들으면서 닭들과 함께 아주 닭을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1년을 제가 정말 살았어요. 정말 살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교회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제가 상가 임대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또 이 근처로 왔더니 이 근처 더 비싼 거야. 저희 집 근처는 좀 싸더라고요. 근데 거긴 또 한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한인 간판 보기도 힘들고. 근데 이 근처는 그 한인 간판도 있고 그런데 이 근처는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 데가 보니까 저렴하고 주차 공간도 없고 지저분하고 우중충한 건물들만 제가 막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 데만 가는데 가서 그냥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야. 아, 여기서 교회를 해야 되나. 아, 이런 데서 한인들이 오기는 할까? 성도들이 이곳에 오려고는 할까? 찾을 데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 가면은 대각선으로 가면 코리아나라고 한국 마트 있죠? 그 옆에가 당구장 하나 있어요. 당구장. 거기가 우리 교회 될 뻔했어요. 거기 갔더니 6만 7천인가 얼마 달라 그러더라고요. 월세를 그렇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6만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비싼데. 근데 보니까 손볼 것도 너무 많고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주차 공간이 보니까 몇 대 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가게에 할당된 주차 공간이 두 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저 임대료가 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좀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좀 더 좋은 데 가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건물을 제가 본 거예요. 이 건물 여기에 옛날 사진을 제가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항상 여기 스페이스 렌트한다고 여기 써 있었어요. 현수막으로 맨날 걸려 있어요. 맨날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면서 건물이 살았어요. 그 전까지 비어있는 공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건물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이 건물도 사실은 좀 우중충해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중충해 보였는데 이 건물을 보니까 일단 주차 공간이 좋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24대를 주일날 댈 수 있는 거예요. 24대를. 앞에다가 24대. 지하도 여러 대를 또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BTC몰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또 BTC. 교인도 없는데 부흥할 거를 다 지금 계산해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BTC에 또 차를 또 대도 되겠더라고요. 아, 뭐 될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아요. 좋은데 여기가 아니고 3층이 아니고 1층이었어요. 그 전에 4년을 저희가 썼어요. 1층 저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근데 비싸더라고요. 1층이 비싸요. 1층이 제일 비싸요. 저 구석인데 제일 비싸요. 비싸가지고 뭐 입지 조건도 좋고 한인들이 오기에도 좋고 지나가다 교회를 간판 달아놓으면 볼 수도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다 좋아. 딱 하나. 임대료가 한 2, 3만 페소가 더 비싸. 여기가. 다른 데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또 이 그 환율이 30원 가까이 됐던 때였어요. 제일 비쌌던 때였어요. 지금 되게 싼 거예요. 한국에서 돈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싼 거예요. 그때는 한 30원 가까이 됐어요. 28 막 이랬어요. 수수료 붙으면 29 막 이랬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어디서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파산하겠다. 얼마 안 지나서, 얼마 안 돼서 파산하겠다. 이거 뭐, 이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마음속에, 아, 뭐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낙심이 된 마음 때문에, 아, 안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지금도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침대 밑에 제가 방석을 하나, 기도 방석을 하나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타일바닥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라. 지금 기도 처소가 필요하고 예배 처소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올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드려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 지역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전혀 몰랐을 때예요. 한인들이 사실 얼마나 사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지한 저를 깨우쳐주셔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여기가요 여기 한인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장소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장소예요, 이곳이. 왜냐하면 와, 목사님네 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다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인들의 접근성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주님께서 너 여기 있어야 돼. 여기다 교회 개척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저쪽에 백현교회 저쪽 건너편에 하나만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저쪽에 또 하나 생기고 저쪽에 또 하나 생기고 요 주변에 한 네 개가 생겼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빌립보에 갔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합니다. 또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열매를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의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열매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지난번 큰 지진으로 놀란 관리들과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풀어주라고요. 갑자기 언제 풀려날지 몰랐는데 바울과 실라 풀어주라고. 아마 지진 때문에 놀란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터키에서 전도 사역을 했어도 분명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보냈고 바울은 거기서 루디아와 같은 헌신된 세진자를 얻게 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큰 시련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서 장차 유럽이 복음화되어서 유럽의 2000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의 유산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있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영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였다가 전업주부가 된 준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2004년 청소기로 집에서 카페 청소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실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만 하는 거예요. 카페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뚜렷한 음성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뚜렷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이리라. 아, 이게 만나가 뭐지?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그 만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서 광야에서 먹였듯이 그녀를 통해서 영국의 굶주린 이들에게 만나가 공급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녀는 근데 이게 자기는 지금 실직자잖아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여인 이 존 루스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한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는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많은 음식들이 그녀의 손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꿈이에요. 이걸 꿈을 두 번을 겹쳐서 꿨대요. 음식들이 자기 손에서 막 나누어지는 그런 꿈을 꿨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소매업자들에게 갔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잘 팔리지 않는 남는 음식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버린다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다시 되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 루스가 그것을 자기에 달라고. 내가 그걸 다 수고하겠다고, 봉사자도 내가 모집하고 먹을 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거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수고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그녀의 집은 수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받아가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그녀의 집을 이용해서 음식 먹을 거를 받아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매달 2만 5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막 도시락을 예쁘게 해가지고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영국 여왕은 그녀에게 자원봉사상을 주었고요. 영국 봉사단체에서 주는 최고의 상인, 영국 여왕령에 의해서 주어진 MBE 훈장이라는 것까지 수여하게 됩니다. 그녀가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그분에게는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다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 제가 여기 동일 문화권이에요. 동일 언어권이에요. 이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전도할 사람 아직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넌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또 낯설고 또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아마 이럴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실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잘 안 나와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에도 그분에게는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날마다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순종에 대한 세 가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 시련이 와도 두려워 말라. 순종의 열매를 거두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면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